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려를 제기한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방안에 대해서는 두 정상의 견해가 갈렸습니다. 양국 정부는 두 정상이 이날 저녁 30분간 통화하며 북한이 앞서 일본 상공위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확고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완전하게 공감하면서도 긴장 격화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며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국제기구를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제기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 사안과 무관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본다는 기존의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계속된 도발은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그들 자신만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이런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모든 나라들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독자적인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추가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다음 주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토론 기간 중 한반도 상황에 대한 회의를 관계국들과 따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뉴욕에서 미한일 3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 다음 주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오찬 회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8일 프랑스와 이스라엘 정상과 회담하는 등 이번 유엔 총회 기간에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만나 국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역설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이 15일 영국 런던에서 일어난 지하철 폭탄 테러의 배후라고 자처했습니다. IS는 이날 공식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15일 아침 영국 런던의 파슨스 그린 지하철역에 정차해 있던 열차에서 폭발이 발생해 최소한 2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수제폭탄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번 공격에 대해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테러 위협 수위를 가장 높은 수준인 위기 단계로 올렸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터키 등 3개국이 15일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지역을 안전지대로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6년 넘게 이어지는 시리아 내전의 긴장 완화를 위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만나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3개국은 시리아 반군 근거지인 이들리브 지역을 포함해 주변에 위치한 나카디아와 하마, 알레포 지역 일부에 병력을 배치한 뒤 순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강타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피해 복구 작업이 진전을 이루면서 15일 현재 주 전역의 80%에서 전기가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주내 192만 가구와 업체들은 여전히 전기가 끊긴 상태라고 현지 당국자들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6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참지 말고 각자 직접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에 있고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각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1월 아시아 순방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입니다. 모든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북한이 미국 시간으로 14일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미 태평양 사령부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가 북미 지역이나 괌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하와이 시각으로 14일 오전 11시 57분에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해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분석 결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사일이 순안 일대에서 발사돼 동쪽으로 날아가 일본 북부 상공을 지나 일본 동쪽 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관련 부처 간 더 자세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영공 방어를 담당하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태평양 사령부는 미국령 괌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행동을 계속 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런 위협들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에 대한 미 방어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그 어떤 공격이나 도발로부터도 미국과 그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15일 오전 6시 57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이 최대 고도 770km, 비행거리는 3,700여 km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추가 정보에 대해 정밀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17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역시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성명 채택이나 추가 결의안 논의 등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의장 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11일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와 원유 차단 등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결의 2375를 통과시켰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 행동에 나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과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비판하면서 모든 나라가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도 자신만의 직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런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4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원유 대부분을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 강제 노동의 최대 고용주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만장일치로 채택된 제재 결의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취해야 할 행동의 천장이 아닌 바닥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영국을 방문 중이던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앞서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과 만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원유는 사실상 모두 중국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로부터 원유 금수 조치가 나오기는 매우 어려울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clear that with respect to oil and a complete embargo on oil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틸러슨 장관은 대북 원유 공급 전면 봉쇄와 중국의 동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조치를 스스로 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I am hopeful that China as a great country, a world power will decide on their own and will take it upon themselves to use that very
북한이 현재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행보를 바꿔 미래의 대화와 협상으로 다가오는 것을 고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중국 스스로 원유 공급이라는 매우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결정하기 바란다는 겁니다. 또 이는 과거에 사용됐던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며 중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수단을 거부하거나 폐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a very powerful tool. It has been used in the past. And we hope China will not reject that or discard that as a very powerful tool that they alone.
틸러슨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가 매우 작은 조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자신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며 안보리로부터 훨씬 강력한 결의가 나오기를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관련 국제기구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주변국 민간 항공기 등의 안전을 위한 의무를 이번에도 지키지 않은 건데요.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에 관련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고 이 기구의 앤소니 필빈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필빈 대변인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발사 사실을 통보한 것은 지난해 2월 위성 발사 때가 마지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민간협약인 시카고 컨벤션에 따라 다른 나라와 항공사들에게 그들의 영토나 영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통보해야 할 책임은 이카오가 아니라 주권 국가들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떤 나라가 영내 민간 항공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나 다른 종류의 항공 작전을 계획하는 경우 주변국과 현지 항공사들에게 위험의 정확한 성격과 영향을 받는 범위를 통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국가가 이 같은 정보를 공유해야 할 주변국들과 외교 관계가 없는 경우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대신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필빈 대변인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지난달 10일 북한에 서한을 보내 미사일 발사를 사전 통보하지 않은 데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7월 28일 북한이 주변국에 사전 통보 없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특정국이 발사의 여파에 대해 공식 항의할 때마다 해당국에 우려 서한을 전달해 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 서한에서 시카고 컨벤션에 따라 발사에 앞서 주변국의 관련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북한에 거듭 상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도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MO와 이카오는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회원국들이 사전 통보를 통해 항해 금지 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는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지난 1977년과 1986년 각각 이카오와 IMO에 가입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에 있고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각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1월 중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오후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문제 대응에 있어 중국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China and with the president of China.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나와 시진핑 주석은 각각 다른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매우 안전하다는 데 대해 자신을 믿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Believe me, the people of this country will be very, very safe. I think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첫 미중 정상회담 뒤 중국과의 관계에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지난 6월부터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노력이 통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7월부터는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며 중국이 미국을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말만 한다고 비난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고 우리는 말 그대로 지금 그곳에 있으며 우리가 하려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려는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최근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나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북한과의 관계 축소나 단절을 직접 요청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계획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11월 중에 중국, 일본,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연내 방문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적 수사와 관련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동적 수사와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라고 거듭 촉구했는데요.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스스로의 동맹국들을 방어할 수 있는 의심의 여지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북한 정권에 명확히 하고 싶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As Secretary Tillerson said before, we want to be clear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the United States has the unquestionable ability to defend itself and its allies.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이날 미국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핵무기를 이용해 일본 열도를 바다에 침몰시키겠다고 협박한 데 대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이 선동적 수사와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거듭된 의무와 약속 위반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는 데 일치돼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unanimous adoption of resolution 2375 sends a message to North Korea that the Security Council
한편 최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과 사전 통보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이날 UN과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영유아 임산부 관련 인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거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제3국의 개인 또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금융위원회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을 상정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은행의 대리계좌나 환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행이 이를 어길 경우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고 고의로 어겼을 경우 100만 달러의 벌금 혹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외국의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의 정치인, 관리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안은 세계은행 차관 제공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특정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재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이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제개발협회는 세계은행을 구성하는 기구입니다.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하면 이사회의 차관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품의 수출과 관련해 미국 수출입은행이 보험, 신용,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미 재무장관이 의회에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명단과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 측 상임이사가 각 회원국 정부의 돈 세탁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에 IMF 행정 예산을 할당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앤디 바 하원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소위원장은 13일 열린 관련 청문회에서 이번 법안은 사실상 북한의 모든 경제활동을 막람으로써 북한에 대한 역대 가장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ays out a choice. Foreign banks can either do business that benefits North Korea or they can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이 법안은 외국은행이 북한을 돕는 거래를 하던가 미국과 거래하던가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 의원은 특히 중국을 겨냥해 만일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북한의 금융망 차단에 중국은행들의 도움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legislative proposal before us today rightly recognizes the need to exert massive and immediat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regime.
그웬 무어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 무역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 법안이 북한에 대해 대규모 압력을 즉각 가하고 중국과 제3국도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무어 의원은 다만 의도치 않은 결과를 고려해 이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제재와 더불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러시아를 오갔던 북한 여객선 망경봉호가 운항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간 선박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3주째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 식별장치 신호를 통해 망경봉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지난달 27일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날 망경봉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떠나 북한 방향으로 약 47km 이동하던 중 자취를 감췄습니다. 만경봉호는 매주 목요일 러시아 인근 해역에 등장했지만 14일 현재 3주 연속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북한 라진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 취항을 시작했던 만경봉호는 지난달 10일 한 차례 운항을 중단한 적은 있지만 3주를 연달아 결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러시아와 일본 언론들은 만경봉호가 러시아 부두 사용료를 내지 못해 운항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 보도와 마린 트래픽의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만경봉호의 운항 중단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경봉호의 운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우려와 함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주펑 중국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만경봉호의 운항이 북러 관계에 있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Moscow don't want to see the North Korea as some sort of escalating.
러시아는 북한이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위험 요소가 되는 걸 원치 않으며 이 때문에 만경봉호의 블라디보스톡 운항을 허가한 러시아의 조치가 작지만 미국과의 엇박자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17,000달러의 부두 사용료를 내지 못하면서 북러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만경봉호는 운항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만경봉호의 운항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비오의 취재 결과 만경봉호는 지난 5월 첫 운항일로부터 일주일 후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았는데 총 34건의 결함이 발견됐었습니다. 선박 운항에 필요한 서류 미비와 같은 작은 결함도 있었지만 대체로 선박과 승객들의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만경봉호는 다음 운항에서도 또다시 34건의 결함이 발견됐고 이후 두 차례의 추가 운항에서도 결함을 지적받았었습니다. 만경봉호는 건조연도가 1971년으로 선박 수령이 46년에 이르는 노후 선박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6차 핵실험 이후 평양에서는 각종 축하위원회와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들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개발 책임자인 리홍섭 핵무기연구소장을 깍듯이 대우하는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자축 행사에서 눈길을 끈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개발 책임자인 리용석과 홍승무를 깍듯이 모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일 평양 몽랑관에서 열린 연회에 리홍섭 핵무기연구소장과 팔짱을 낀 채 입장했습니다. 그러자 연회장 입구에 서 있던 군서열 1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리홍섭에게 경례를 붙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회에서 리용섭 소장과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혀두고 크게 치하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고문별 과업을 제일 당당하게 현실적으로 관철한 핵개발자들의 미운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당과 국가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핵과학자들을 위한 경축공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양 인민극장에서 열린 이 공연에 리용섭 소장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이어 이용섭 소장의 안내로 장내를 한 바퀴 돌면서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을 보면 홍승무는 별 4개가 달린 대장 그리고 리용섭은 별 3개인 상장 계급장에 달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과거에도 큰 업적을 세운 과학자에게 장군 칭호를 준 적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리용섭에게 장군 칭호를 부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기 박사에 한데도 왕별을 줬거든요. 최고 계급에 해당하는 장령, 다시면 장군에 해당되는 그 계급을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간인이지만은 아마 군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스리스타를 준 것이 아닌가.
리용섭이 핵개발의 주역이라는 것은 북한이 지난 3일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한 소식을 전하면서 수소탄의 실물 형태를 공개했습니다. 사진에서는 리용섭이 김정은 위원장의 바로 옆에서 은색 수소탄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황을 볼 때 리용섭이 6차 핵실험의 전 과정을 총괄했을 것이라고 한국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는 말했습니다.
핵개발은 기본적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일단 분열 핵폭탄 만들고 거기에서 융합 기술을 일부 적용한 그러니까 증폭 핵폭탄을 만들고 그다음에 증폭 핵폭탄에서 융합 기술을 실험해보고 그것을 수소폭탄 기술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일련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용섭이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총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의 강인덕 전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이 리용섭을 극진히 대하는 것을 볼 때 그를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원자폭탄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원폭을 이용해가지고 중수소를 결합시키는 수소폭탄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거기까지 발전시킨 거는 바로 이 핵무기연구소 소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수소폭탄의 아버지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전문가들은 리용석과 홍승무가 핵개발의 쌍두마차이긴 하지만 그 역할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리용석은 과학자인 방면 홍승무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으로 있으면서 당 차원에서 핵개발을 주도한 간부라고 김진무 박사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당 국가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정부를 지배하는 체제거든요. 홍승문은 당에서 핵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책임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홍승문은 일찌감치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지난 2010년에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된 데 이어 2013년에는 당 기계공업부 부부장이 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광명성 3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김정일 훈장을 받았고 지난해 5월에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됐습니다. 핵 개발의 총책임자인 리용섭이 처음 서방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4년입니다. 당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제네바 기본 합의가 체결돼 그해 11월 미국 당국자들이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는데 현장에서 이들을 맞이한 것이 바로 리용섭 영변 핵시설 소장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측 전문가들을 이끌고 영변을 방문했던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리용섭이 자신을 수석 기술자로 소개하며 5메가와트 원자로 현황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He called himself the chief engineer. The complex was a North Korean army.
북한에서 리용섭을 비롯해 여러 명의 핵과학자를 만나본 퀴노네스 박사는 이들의 수준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한 핵물리학 지식을 갖췄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 미북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자 리용섭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습니다. 2004년 2월 리용섭은 핵 프로그램이 재개됐음을 보여주기 위해 영변을 방문한 미국의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에게 추출한 플루토늄을 보여줬습니다. 또 2010년 11월에는 해커 박사에게 영변에 새로 건설된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해커 박사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백 기를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My jaw just dropped. I was stunned to see what looked like hundreds and hundreds.
리용섭은 2010년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된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차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대표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현재 리용섭과 홍승문은 모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홍승문은 2013년 6월 그리고 리용섭은 2009년 7월에 각각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모았습니다.
영국과 스위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독자적인 제재에 나섰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12일 금융 제재 공지를 통해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 지도부, 선전 선동부 등 개인 한 명과 단체 세 곳을 새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새로 제재 대상이 된 북한의 개인과 단체의 영국 내 자산이 즉시 동결되고 영국의 기업, 개인과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채택된 직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동에 대해 일치된 반대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도 12일 유엔 결의에 따라 추가 대북 제재 대상을 연방경제부의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공표했습니다. 연방경제부는 전날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스위스의 대북 제재 대상이 추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가 북한 경제를 겨냥한 실질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담반을 신설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은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전담반을 안전조치국 산하에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담반은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또 사찰단의 북한 복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유키아 사무총장은 설명했습니다. 전담반은 핵 전문가를 포함해 10여 명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3일 감행한 핵실험은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통일협회가 13일 출범했습니다. 전직 통일부 간부들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한국통일협회를 공식 발족시켰습니다. 과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지낸 구본태 씨가 이 단체의 초대 회장이 됐습니다. 구본태 회장은 인사말에서 통일 문제에 관한 회원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네, 한국 내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 전날 발표했었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6분 만에 이 평양과 같은 거리인 동해에 이 현무2 미사일을 실사격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대화가 불가능하다면서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15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이러한 북한을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놓을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도발의 빈도와 강도를 높일수록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으로 몰락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은 어떤 대응을 또 강조했습니까?
한국 자체 군사력 그리고 미한동맹 차원의 굳건한 방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도발하면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자체 군사력은 물론 연합방위능력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해 주기 바랍니다.
예, 북한을 규탄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이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조금씩 좀 강도가 세지고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국제 공조를 전략적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 유엔 안보 결의 2375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역량을 집중키로 했고요.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면서 단호한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다양한 위협 체계를 자세히 분석해 대비할 것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주장한 EMP 전자기 펄스탄과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네, 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현무 2 미사일에 즉각 대응 경고 사격을 할 것도 지시했다고 예.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실제로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6분 만에 동해로 현무 2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예.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 중거리 미사일이 도발 원점인 순안 비행장까지의 거리 250km를 고려해서 동해상의 같은 거리로 실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정권의 도발에 한국군이 즉각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예.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실사격 훈련을 했는데 현무2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이 불발되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발을 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사 지점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한 발은 정확히 250km 밖에 목표물을 명중했는데
예.
다른 한 발은 발사한 지 이제 몇 초 만에 추락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논란이 좀 있는데요.
예.
이 현무2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km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무 2A B가 있고 C가 있는데요.
네.
B는 500km, C는 700km까지 나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네.
그중에 이제 EA를 올해 들어서 이제 6발을 발사한 건데 처음으로 이제 추락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현무 EA의 미사일 한 대 가격이 이제 미월로 한 2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자주 발사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창고에 있던 것을 이제 발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게 아니냐. 그래서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좀 문제를 즉각 발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하루 전에 포착했다고요?
네. 하루 전부터 발사 징후를 포착해서 비상 대기 체제를 유지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발 수위에 맞춘 즉각적인 무력 대응을 사전에 제거했다는 겁니다. 현무2 미사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6분 만에 발사된 것도 이런 사전 대응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앞서 저희들이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즉각 보고를 받았고
네.
또 틸러슨 장관은 규탄 성명을 냈는데 미국과 한국 외교 장관이 통화를 또 했군요.
네, 한국 시각으로 15일 오전에 두 장관이 한 15분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세결이 채택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영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킨 데 대해서 강력히 규탄했다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고요. 또 지속적인 미국과 한국의 연합방위 대응 태세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한일 6자 회담 수석대표들도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을 역시 협의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공교롭게도 전날 국제기구를 통해서 대북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희들이 어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하루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고
네.
한국 정부가 강하게 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발표한 인도적 지원 방침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뭐 통일부가 그런 입장을 15일 브리핑에서 재확인했는데요.
예.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이러한 입장에서 다음 주 21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와 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말씀하셨듯이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오는 21일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예.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엔 단호한 제재와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이기 때문에
예.
이를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통일부 브리핑에서 뭐랄까요?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마치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라고 네. 이제 해석할 수 있게 이제 네. 통일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예.
해서 이걸 또 다시 좀 추가 해명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대변인과 취재진 사이에 이런 좀 설전이라고 하면 좀 이제 좀 과장됐겠지만
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가고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발단은 이제 이 부대변인이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로 북한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을 해서 기자들의 확인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유엔 결의가 최근 역대 결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금지를 차단할 뿐만 해외 노동자 송출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원유에 있어서도 30% 이상이 차단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제재에 따른 북한 경제의 타격은 필수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바입니다.
지금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유엔 제재로 북한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답변하신 거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유진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A는 B다라고 답변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예. 발언이 마치 북한 주민을 어렵게 만든 게 북한 정부가 아니라 안보리 제재 때문인 것처럼 비춰서 취재진의 확인 질문이 이어진 건데요. 이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이제 있는 이제 발언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분위기들은 어제 저희들이 좀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돼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네.
한국 내 정치권 그리고 한국 그 일반 네. 국민들의 어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국에서 나온 여러 사안에 대해서 미 정부 관계자들한테 물어볼 때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할 때는 좀 이제 껄끄럽거나 이제 불편한 질문이 왔을 때 이제 그렇게 답을 하죠.
예.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다소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 내부에서도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야 3당은 모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철회하라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이제 촉구했습니다.
예.
북한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밝힌 지 바로 하루 만에 북한 정권이 미사일을 발사해 결국 우승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제 지적인데요. 또 이런 방식으로는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장도 했습니다.
네.
특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국민 여론도 이와 같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도적 지원보다 안보에 더 신경 써라 이제 이런 이제 요구를 했고요. 하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그 잦은 미사일 도발에 많은 피로감 또 동시에 분노까지 이제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언론들이 이제 그런 시민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 시민은 AP통신에 북한 정권이 뭘 모르고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정신이 없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뭐든지 자승작박으로 앞으로 자기한테 더 큰 불똥이 떨어질 거를 모르고 불장난을 하고 있어요.
예, 한국 시민들은 전쟁이 날 것 같아 걱정된다. 또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해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런 김정은 정권의 태도 때문에 이제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또 뺨 맞고 돈까지 내어주는 꼴 아니냐 이런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국 정부의 반응 등 주요 분위기들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구름이 조금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남포 신유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 27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27도, 희천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조금 끼는 날이 되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7도, 용현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7도, 개성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7도고요. 사리원 아침 역시 15도, 낮 기온 27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는 구름이 조금 끼고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5도, 풍산 아침에는 6도, 낮에는 20도,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3도, 웅기 아침 14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20도고요. 모든 해상에 오늘 구름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네, 9월 16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려를 제기한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방안에 대해서는 두 정상의 견해가 갈렸습니다. 양국 정부는 두 정상이 이날 저녁 30분간 통화하며 북한이 앞서 일본 상공 위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확고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완전하게 공감하면서도 긴장 격화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며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국제기구를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제기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 사안과 무관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본다는 기존의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계속된 도발은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그들 자신만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이런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모든 나라들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독자적인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추가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주 뉴욕에서 미한일 3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 다음 주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오찬 회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8일 프랑스와 이스라엘 정상과 회담하는 등 이번 유엔 총회 기간에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만나 국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이 15일 영국 런던에서 일어난 지하철 폭탄 테러의 배후라고 자처했습니다. IS는 이날 공식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15일 아침 영국 런던의 파슨스 그린 지하철역에 정차해 있던 열차에서 폭발이 일어나 최소 2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수제폭탄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터키 등 3개국이 15일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지역을 안전지대로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6년 넘게 이어지는 시리아 내전의 긴장 완화를 위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만나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3개국은 시리아 반군 근거지인 이들리브 지역을 포함해 주변에 위치한 라카티아와 하마, 알레포 지역 일부에 병력을 배치한 뒤 순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시리아 내 안전지대는 총 4곳으로 늘었습니다. 시리아 반군과 지하디스트 동맹은 2015년 터키 접경 지역인 이들리브를 장악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현 정권을, 터키는 시리아 반군을 지지해왔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강타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피해 복구 작업이 진전을 이루면서 15일 현재 주 전역의 80%에서 전기가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주내 192만 가구와 업체들은 여전히 전기가 끊긴 상태라고 현지 당국자들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주내 피해 지역을 방문해 희생자들과 구조요원들을 격려하고 물과 빵을 나눠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허리케인 어마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포트마이어스와 네이플스를 방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